우리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갖고 있어서 부모가 한국 시민은 어디에 가더라도 있더라도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은 어떠나요? 속지주의잖아요. 이 미국에 나는 땅덩어리 안에서만 태어나면 그 부모가 그 미국 국적을 갖지 않더라도 미국 시민을 그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속지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미국 비행기도 미국 국적기가 되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을 갖게 되어집니다. 언제 한번 토픽으로 나섰습니다. 이 미국 국적기가 캐나다 영공을 지나다가 캐나다 영공에서 아이가 출산하면 국적은 어디를 갖게 되는가? 한국 사람이 말이에요. 한국 국적 같지요? 그 다음에 미국 시민 같지요? 그럼 캐나다 영공이니까, 그것도 속지주의라서 태어나자마자 세계 시민권을 갖는가? 이런 캐치마크가 나는데, 그 다음에는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시민권 문제가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65세 이상 되면 이중 시민권이라 해서 한국 시민, 그 다음에 미국 시민 두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미국 시민권을 갖던 한국 시민권을 갖던 어떤 세상 왕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함이 없는 그 시민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당합니까? 이거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분들이 참 많거든요. 미국 시민이라고 하면 당당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강력한 미국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서 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하늘 영원한 곳에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이거를 갖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써놨던 편지 글에는 이렇게 시민권 문제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헌신의 삶을 본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하여서 섬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본받고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주시하고 본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하는 것은 참 이거 독선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도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결점과 약점이 많은 사람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하고 그 삶의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삶 자체를 본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바울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매한 인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럴지라도 주님에 비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바울도 우리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과서로 사용해도 충분하기에 바울이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명할 자격이 됩니다. 그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겪었던 일,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했던 일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얻어맞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다. 40번. 유대인들은 40번은 안 때립니다. 원래 39번 때립니다. 40은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40번을 안 때립니다. 39번. 그게 맥시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몇 번 때립니까? 40번 때립니다. 죽이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날.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39대를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5번이나 두드렸고 3번은 태장, 막대기로 얻어맞았고 한 번은 돌에 얻어맞았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헤맸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철야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또 졸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금식기도 했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그냥 한 곳에 정착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평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세계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초를 자청해서 겪었습니다. 우리 그런 고난 가운데 한 번만 당해도 정말 끔찍해요. 바울은 한평생 그랬어요. 복음이 전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 이방의 동네를 찾아가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고초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삶의 철학은 복음을 자신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으로 두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더 중요한데 높은 데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런 삶의 자세를 사수하면서 사도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채찍질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주를 섬기는 삶의 방법과 자세를 배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행하고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행하며 가르치는 사도였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당당한 삶을 살았다면 저도 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 편안해요. 또 강단에 선포한 대로 다 행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 설교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먼저 합니다. 너 그렇게 못 살았는데 예. 찔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종착지인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돌들입니다. 징검다리 돌들. 고대 그레코로망 시대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생명을 건 건투사에게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주목과 모방과 반복은 항상 사선에 서 있는 건투사들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히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늘로 간 믿음의 선배들을 주목하고 모방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사의 여러 선배들은 모두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징검다리 돌들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모방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을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베드로를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을 삼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성품과 기질을 따라서 달라집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의, 즉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하늘에 오르신 주님 기다려야 하는가? 그가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21절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낮은 이 몸, 우리 몸이 그렇게 높던가요? 낮아요. 이거 한 대 치면 아파. 조그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병 들어가서 골골골 그러고. 강해요? 안 강해요. 약해요. 낮은 몸입니다. 이 낮은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형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몸이, 몸도 변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몸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았고 죽음에 무너지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후에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몸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죽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형된 신체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치면 아픈 이 몸이 이제 주님 오시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죄악에 쉽게 물들고 죽음 앞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처럼 변형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게 고달프게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뭘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있다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살이가 재미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재미있어 질 줄을 알고 살고 있지. 이것은 세상살인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방 불신세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일이면 인생이 재미있을 줄 알고 지금 고통스러워도 살아가고 있지. 이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있을 세상 재미 때문에 고난을 견디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저 넘어 영원한 세계, 사후 세계가 있음을 알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 안에서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변형되어지는 것과 구원의 완성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세게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과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겸연장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빌립보 교회 주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을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마음 아파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 동족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붕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율법에 의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방편이지만은 유대교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내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몸으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 세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열심히 특심한 그런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십자가의 원수들인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교도들을 대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옛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과의 싸움이 있음을 알기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기에 미리 준비태세를 갖추고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싸움을 갑자기 맞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 하지 않던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의 결과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승리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그날까지 지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늘 적대적인 세상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는 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이 우리 핍박하던가요? 보스턴에서? 아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수는 오늘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내 마음의 욕망,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원하는 것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주장하는 이런 사상들과 싸워야 합니다. 거해박 불신 세계는 참 나날이 발전해 갑니다. 짜릿한 즐거움들, 그거는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무척 힘들어져요. 눈만 조금만 돌리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자니 하나님이 위에서 갑자기 벌을 팡 내릴까 무섭고,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아침 일부 예배, 더 싫으면 새벽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 푸른 초원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세상 즐거움 따라가잖아요. 또 다른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물질주의 말입니다. 돈이다. 돈권세, 만물이님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돈이 전부다. 돈이면 안 된 일이 없다는 의식이 교회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높임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은 돈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던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부가 쌓이면서 하나님보다는 돈 권세, 물질 권세를 의지하게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이거 돈 필요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은 이게 좀 곤란해요.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돈과 세상 명예와 세상 자랑과 세상 권세가 교회를 잠식해 들어가는 이때 우리는 믿음의 기치를 세우고 이러한 만모니즘 사상과 싸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을 포함한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을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선배님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돌들로 삼아서 연구하고 주목하고 모방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 정말 이 몸 가지고 한평생 살라면, 영원히 살라면 사시겠어요? 늘 감기 들어서 1년에 몇 번씩 알아 누워있고 병들어 아파할 때도 있고 가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발 부르고 다리 부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불멸의 몸으로 바뀝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디에나 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몸으로 주님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걸 제일 먼저 200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불멸의 몸으로,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을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기도 하고 우리의 쾌락과 정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고 세상 명예 권세 자랑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원수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을 때 어디에서 주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1분 동안 반주에 맞추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